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즉각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유럽연합 외교 담당 고위 대표가 말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데발체프 인근에서 벌어지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의 도발과 전투로 인해 민간인이 고통받고 있고 정치적 해법을 목표로 한 모든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특히 어떤 일이 있어도 민간인에 대한 폭격은 국제인권법에 심각히 위배되는 만큼 포화기들은 주거지역에서 즉각 철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그러면서 최소 사흘간만이라도 즉시 발효될 수 있는 일시 휴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목격자들은 오늘 칠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시가 수차례 폭격을 받아 병원 외곽에 적어도 시신 3구가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일까지 최근 3주간에 걸쳐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계속된 교전으로 224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54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붙잡혀 있던 요르단 조종사가 살해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요르단 정부가 수감 중인 테러범 2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오늘 오전 사형이 집행된 테러범들은 지난 2005년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른 사지다 알리샤위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또 다른 이라크인 지하드 알카블리입니다. ISIL은 인질교환의 대가로 테러범 알리샤위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요르단은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를 풀어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터넷을 통해 전격 공개된 영상에는 요르단 조종사가 갇힌 감옥에 한 무장요원이 불을 지르자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 그가 불에 타 숨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오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음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먼저 변해야 대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세계 면전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에서 오늘 승객과 승무원 58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적어도 21명이 숨졌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오른 영상과 사진들에는 타이완의 트랜스 아시아 항공 소속 ATR-72 여객기가 90도 기운 상태로 비행하다 아파트 높이의 교량에 날개를 스친 뒤 키룬강에 추락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긴멘섬으로 가기 위해 타이베이의 숭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31명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현재 상당수가 실종 상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뉴욕시를 출발해 북부 지역으로 향하던 통근 열차가 차량과 충돌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뉴욕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와사잉 마을로 향하던 열차가 건널목에서 승합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1명과 열차 승객 6명이 숨지고 적어도 12명이 다쳤다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또 사고의 여파로 열차와 차량 모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 관리가 미얀마 내 박해받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명칭을 공식 언급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텐세인 미얀마 대통령실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로힝야족을 거론한 것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논란을 빚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길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미얀마를 방문해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시위대를 만나는 등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라디오로 여는 세상 진행의 장량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중국 사람들 이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중국인들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야말로 주요 도시들의 역들 풍경이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평균 7천만 명이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중국은 이 춘절 기간을 위해서 특별 운송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실어 나르는 얘기인데요. 이 춘윈이라고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기간에 이동하는 인구의 수만 28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럴만한데요. 이 자가용 열차, 비행기, 배를 이용하는데 중국 당국이 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여객용 열차 85만 대, 항공기 1만 20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어마하죠. 게다가 올해는 춘제가 19일로 늦춰져서요. 이 3월 초에 열리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시기와 겹친다는데 가족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경길이 역대 최대로 혼잡할 거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족 대이동, 바로 세계 인구의 19%가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날씨정보입니다. 워싱턴 오늘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영상 8도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전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국 도시들의 내일 날씨 좀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내일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요.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4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의주 내일 오전에 구름 조금 낍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구름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4도가량 되겠습니다. 일본 도쿄 내일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영상 2도 분포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8도가량 되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일 구름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 낮 최고 영하 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식 충전, 시사 충전, 라디오로 여는 세상. B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8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고 공식 천명했는데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북한 국방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 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음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성명 발표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이 성명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으로 만들어졌음을 내비쳤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먼저 변해야 대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세계 면전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언급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북한 국방위원회는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와 미한 연합훈련 등을 비난하며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에 맞서 군사적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핵 무력이나 사이버 전력 등으로 전쟁을 도발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며 미국 본토에서 가장 참혹한 종국적 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대화 의지가 없는 쪽은 북한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죠.
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더 이상 대화의 용의가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We've made clear to North Korea that the door is open to meaningful engagement while applying unilateral.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의 의미 있는 관여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동시에 독자적 다자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그 문으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며 미국의 대화 제안을 무시하고 도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 미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와는 또 별개로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임병철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 간 대립 국면과는 별개로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북미 대화가 최근 뭐 그런 상황이 뭐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와는 별개로 그 우리 정부는 그 대화 협력을 통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동일 기반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어떤 배경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이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한 달이 넘도록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국장이요,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하고 중국을 꼽았네요.
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빈센트 스튜어트 국장이 어제 하원 국방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North Korea's destabilizing action is cause for concern. They continue to modernize.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군을 계속 현대화하는 한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스튜어트 국장이 구체적인 북한의 위협으로 뭘 지적했습니까?
스튜어트 국장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미사일 부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가 미사일 발사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재래식 능력은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북한이 전진 배치된 대규모 병력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지만 이런 훈련은 기본적인 능력을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도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언급했죠.
네, 제임스 시링 미사일 방어 국장은 지난 2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KN-08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 위협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constantly aware of the threat's evolution.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보다 앞선 속도로 미사일 방어 구축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린 국장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 중인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추가 배치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과 중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창원 취한 중국 국방부장이 오늘 한국 국방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먼저 두 나라 국방부를 연결하는 직통 전화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두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드리는 핫클릭 세계뉴스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국의회가 3일 인간수정과 배아법률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률은 이른바 새부모 아기 법안으로 불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모 외에 제3자의 DNA 일부를 제공받아서 체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자, 어제 하원을 통과한 새부모 아기 법안은 이달 말 상원으로 넘어가 포결에 붙여지고 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 3부모를 둔, 그러니까 부모를 셋 둔 시험관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 소식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제 기사였습니다.
네. 자, 아기가 부모 말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DNA를 갖게 된다는 건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인간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세포 핵 DNA와는 별도의 DNA를 갖고 있고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됩니다.
네.
자, 그런데 결함이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물려받은 아이는 심장질환이나 뇌장애 같은 각종 질환이나 장애를 겪게 되죠. 자, 이번에 영국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DNA 기증 합법화를 골자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진 여성이 다른 여성으로부터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DNA만을 받아서 체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네. 자, 새 부모 아기 법안 윤리적인 부분을 두고 논란이 많던데요. 영국 상원 통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에서는요. 또 UN 국제사법재판소가 크로아티아하고 세르비아 이 두 나라 모두의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소식도 화제였네요.
네, 국제사법재판소의 피터 톰카 소장은 3일 판결문에서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내전을 치른 이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가 인종 학살 혐의로 맞고소를 했지만 양측 모두 집단 학살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소식 역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많이 읽은 기사였습니다.
네, 이 두 나라의 인종 학살 주장이 1990년 내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크로아티아는 1991년에서 1995년 분리 독립 내전 때 세르비아군이 수천 명의 크로아티아인을 학살했다며 1999년에 세르비아를 인종 학살 혐의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자, 그러자 세르비아는 이에 맞서 크로아티아도 1995년 이른바 폭풍 작전에서 많은 세르비아인을 살해했다며 크로아티아를 같은 혐의로 맞제소했습니다.
네. 자,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소식 역시 눈여겨봤네요.
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진 10여 장이 실렸는데요. 지난달 촬영된 사진들로 카스트로 전 의장이 부인 이달리아 여사와 함께 자택에서 학생 대표와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소식 구글 국제뉴스에서 조회수가 많은 기사였습니다.
네, 이 카스트로 전 의장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공개된 게 한 5개월 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진은 지난 8월 이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카스트로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건강상 이유로 이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넘겼는데요. 이후 지난 수년간 공식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핫클릭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요. 이 암살된 로메로 대주교를 순교자로 선포했다는 소식도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였네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980년 엘살바도르 우익 군사정권에 암살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의 죽음을 순교로 선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일 바티칸 시성성 회의에서 로메로 대주교의 죽음을 순교로 공포하는 안을 승인했는데요.
네.
이 소식 야후 국제뉴스에서 네티즌 관심이 보인 기사였습니다.
네, 이 로메로 대주교의 일생이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참 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남미 해방신학의 상징적 인물인 로메로 대주교는 쿠데타로 들어선 엘살바도르의 독재정권에 항거해서 빈곤층을 돕고 인권 침해를 고발하다 지난 1980년 미사 집전 도중에 암살당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깅, 그러니까 달리기처럼 손쉽고 또 몸에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조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네, 덴마크 연구진이 조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1,000명 이상을 12년간 연구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 결과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하로 조깅을 꾸준히 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에 4시간 이상 빠른 속도로 조깅을 하는 사람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망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네.
이 소식 BBC 뉴스 인터넷판에서 인기 기세였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참 쉬지 않고 뛰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렇죠.
네,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리는 게 좋다고 하는 건가요?
네, 가장 이상적인 조깅은 시속 8km 정도,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 않게 일주일에 3번 정도,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간 30분 이상은 뛰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연구진은 또 격렬한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핫클릭 세계뉴스였습니다. 김현숙 기자였고요. 계속해서 한국의 이모저모를 소개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순서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하고 서해안 지역 7개 시, 군이 참여해서 야심차게 준비해온 세계 최초 온돌마루 열차라고 하는데요. 이 서해 금빛 열차가 개통해서 한국 시간 5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안선을 따라 쭉 떠나는 기차여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서해안에도 숨겨진 보석여행지가 많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운행하는 관광열차 서해금빛열차가 지난달 29일 오전 개통식을 열고 이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하는데요. 서해금빛열차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서 장항선을 따라 아산과 예산, 홍사원과 보령, 서천, 군산, 그리고 익산 등 서해 7개 지역의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열차로 세계 최초로 온돌 마루실과 조교 카페 등을 갖추고 있어서 열차를 타는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행이 시작되면 3호차 카페실 이벤트 공간에서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신인 희극인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매주 금요일에는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하는 생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또 영상 방송 시스템을 통해 모든 행사의 모습이 객실로 실시간 중계되고 희극인들의 열차 내 순회 공연도 펼쳐져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차는 한 칸 전체가 온돌 마루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따뜻한 온돌에서 오손도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누워갈 수도 있습니다. 또 조교 카페라고 해서 차 한 잔과 함께 달리는 열차 안에서 차 창밖 풍경을 보며 여유롭게 조교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코레일 최연혜 사장에게 들어보시죠.
그동안 5대 관광 발전을 추진하여 왔는데 서해 금빛 열차는 마지막 5대 관광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세계 최초의 온돌 마루 열차, 또 카페형 열차, 또 열차 안에서 조교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객실을 마련해서 그 기차 여행 자체가 힐링과 그 낭만을 즐기는 그러한 열차로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행하기 전 서해안 지역과 관련된 추억 그리고 서해 금빛 열차를 꼭 타보고 싶은 사연을 주제로 그동안 공모를 받았는데요. 당선된 사람들이 시승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친구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시승단 역시도 서해안 지역으로 떠나는 열차 여행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온돌방도 있고 뭐 조격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 서해안 시대니까 서해안의 급빛 열차 넘버원 최고로 잘 될 겁니다.
아, 우리가 처음 당첨이 됐고 또 이거 탄다는 게 개통식에도 참석하고 구경하면서 이제 어느 역에 제일 가고 싶다는 것은 홍성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 그걸 거쳐서 가게 되니까는 기차 안에서 이제 저녁에 늦게 오잖아요. 이제 늘 지는 거 볼 수 있겠죠? 너무 그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 저는 올라왔어요. 지방에서. 지역에 요즘에 아주 모든 게 안 된다고들 아우성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관광 효과가 좀 있고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서해안 쪽에는 일몰이 석양이 참 아름다워요. 쭉 가면서 고령의 무창포 같은 데는 석양이 참 멋있어요. 그거 보러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일 목요일부터 서해 금빈 열차는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갑니다. 서해안을 하나로 묶는 서해 금빈 열차로 인해서 서해안 지역 관광에 새로운 관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관련 지자체나 여행업계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금빈 열차와 연계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여행사 박상일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이거를 협력 여행사로서 예, 대천 쪽을 저희가 운행을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강원도나 호남선 쪽은 지금 계속 그 열차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서해안 쪽에서 아직 그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쪽에 뭐 대천이나 홍성이나 예산이나 이런 쪽에 금빈열차를 통해서 각 그 여행사마다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뭐 특산품이나 또는 아직 알려주지 않은 관광지를 통해서 막 우리 국민들한테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빈열차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생소하긴 하지만 최근에 그 철도청에서 분천 산타마을이라고 강원도에 새로 오픈을 했잖아요. 뭐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인지도 측면에서 분천청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고 아마 지금도 이제 금빈열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그 지역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빈열차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한, 전, 바로 기관사 오민석 외 세 명은 2015년 1월 29일 서울역 출발 서해 금빈열차의 승무를 명받았습니다. 한, 전.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까지 247km를 달리게 되는 서해안 금빈열차. 이름처럼 서해안선의 아름다운 금빈 석양을 배경삼아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열차가 될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미 온돌 마루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예약이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도 높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조영남이 부릅니다. 모란 동백.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벚꽃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떠돌다 어느 모래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지금 시각 밤 10시 31분 막 지났는데요.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곧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한반도 시간으로 밤 11시까지 이어질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틴틴클럽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틴틴들을 소개하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와 함께합니다.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연구단체에서 세계 정치의 중심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면서 정책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앨런 킴 부실장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으로 시작한 단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는 ABC 민주주의 오늘은 L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틴틴 클럽. 안녕하세요. 젊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 틴틴 클럽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문화를 즐기고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지 궁금하셨죠? 틴틴 클럽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틴틴클럽은 매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매달 첫째 주는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틴틴들을 소개하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와 함께합니다.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연구소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는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한국실이 있는데요. 이 젊은 한국계 여성인 앨런 킴 씨가 부실장으로 일하며 한반도 관련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앨런 킴 부실장의 이야기 오늘을 뛰는 젊은이 시간에 함께 하시죠. 저 먼저 이번 한 주 일어난 화제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틴틴 뉴스.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뭘까요? 조사하는 시기나 방법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인 CNN 머니가 온라인 임금 정보 회사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정형외과 의사가 1위로 꼽혔습니다. 봉급과 상여금을 합친 연봉, 그러니까 1년 수입의 중간값이 41만 달러였는데요. 41만 달러는 북한의 장마당에서 무려 640톤의 쌀을 살 수 있는 금액이지요. 거기다 실력이 좋은 정형외과 의사는 최고 63만 8천 달러까지 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마취과 의사가 평균 34만 달러로 2위에 올랐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3위, 치과 의사가 5위에 오르면서 의사 직군이 상위 5위 안에 많이 포함됐습니다. 자, 그런데 직군의 성장률과 만족도, 봉급을 모두 고려한 최고의 직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사가 차지했는데요. 이어 비디오 게임 기획가, 토지 관리사, 특허 관리인 등도 미국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직종으로 꼽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시 주석이 중국의 축구 인재 양성과 축구 기반 시설 확장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축구 발전 공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청소년 교내 축구 공적 영도 소조를 발족시켰는데요. 중앙정부 인사들까지 참여하는 이 소조는 앞으로 중국 청소년 축구 사업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은 청소년 축구 소조 발족은 축구 발전이 이미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말 축구 등 체육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축구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죠. 또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2만 개 안팎의 초중고등학교를 축구 특색 학교로 키우고 200개 수준의 대학 축구팀을 설립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틴틴 뉴스였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틴틴들을 만나보는 오늘의 뛰는 젊은이 시간입니다. 워싱턴 DC의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띵크탱크라고 하는 연구기관들입니다. 이들 연구기관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워싱턴 DC가 세계 정치의 중심이다 보니 정치와 외교, 안보 등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특히 많죠. 자, 그중 하나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영어 약자로 CSIS라는 곳인데요. 이 연구소는 한국시를 갖추고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한반도 관련 연구와 토론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unification politically, we should not think about it as being the extreme.
한국시를 이끄는 빅터 차 교수는 과거 미국 대통령에게도 정책의 조언을 한 한반도 전문가인데요. 이 빅터 차 교수를 보좌하며 한국시를 이끌고 있는 부실장은 젊은 한국계 여성입니다.
Thank you, Dr. Park, for your very insightful remarks. You touched upon very many important points about the U.S.-ROK-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젊은이로서 워싱턴을 당당히 누비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소재하고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실의 부실장을 맡고 있는 엘렌 킴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아시아뿐 아니라 중동과 중남미,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CSIS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1962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국내외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특히 국방, 외교, 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소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아시아 안보 관련한 연구직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한국실 부서의 전반적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앨런 킴 연구원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대학과 대학원은 다시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미국과 한국 생활을 두루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됐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꿈은 어렸을 때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슈에 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직을 선택하게 됐고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노력하는 거지만 저는 아무리 자꾸 하찮은 일이라도 제가 주어진 게 있으면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고요. 어떻게 되다 보니 제가 그 행운을 잡아서 이 CSIS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앨런 킴 씨는 그리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항상 북한에 대한 뉴스나 이런 거는 많이 따라가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서 어떤 미국 교포 친구가 이제 링크라는 지금의 가장 되게 유명한 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의 그 서울 챕터를 만들려는 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북한 인권도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진짜 미국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탈북자 구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인권단체 링크를 통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는 앨런 킴 씨. 최근 들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되게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왜 이제서야 이 북한 인권을 전 세계가 집중 조명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더 신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서라도 그거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서포트하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휴먼 라이츠 쪽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쏟을 거기 때문에 링크랑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인권 단체들과 많이 협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남성들이 주도하는 이런 연구단체에 젊은 여성이 부실장에 오르기까지 쉽지만은 않았겠지요. 현재 자리에 서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없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고요. 주변에 많은 제 친구분들 뭐 다들 결혼하시고도 이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에 진출하면서 또 가정을 얻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꿈들이 이제는 좀 많이 변해서 그게 이제 가능치 않나 싶 생각합니다.
현재는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앨런 킴 부소장은 이제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워싱턴 DC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보스턴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많이 변화가 돼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아시아 대한 그 수업을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제 수업이 많이 그런 이슈에 중점이 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다음 세기가 이제 아시아의 세기다 해갖고 이제는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보스턴보다는 이제 워싱턴 세계 정치 중심인 워싱턴 DC는 그런 게 되게 빨리 반응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에 대한 공부가 되게 워싱턴 DC에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앨런 킴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본인뿐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이 북한의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북한의 청취자들이 꼭 기억해달라고 했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갇혀진 시스템에 살다 보면은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래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북한 분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북한의 많은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일정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꿈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뛰는 젊은이 세계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앨런 킴 한국시 부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틴틴 클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틴틴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저는 김현숙이었습니다. 틴틴 클럽.
라디오로 하는 세상 이번에는 ABC 민주주의 함께 하시죠. 용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ABC 민주주의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부터 Z까지 각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K로 시작하는 용어 Kleptocracy, 도둑정치 알아봤었죠.
네, 지배층이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체제를 말하는데요. 이 Kleptocracy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하고 또 시민 스스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죠.
네.
이 언론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뭐 제대로 감시해야만 이 Kleptocracy, 그러니까 도둑정치를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L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오늘 다룰 용어 들어보시죠.
L is for liberalism.
Liberalism, 자유주의입니다.
Liberalism이라면은 진보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던데 자유주의가 맞는 건가요?
네, 사실 그 리버럴리즘을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요즘에는 그 진보주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리버럴리즘은 자유주의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 리버럴리즘의 리베는 라틴어로 자유, 해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그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 자유주의는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고요. 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는 뭐고 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원래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이 애초부터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란 개념하고는 그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경희대학교 정하영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불가분에 같이 가야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는 허용하고 정치적 자유는 억압한다든가 정치적 자유는 허락을 하되 경제적 자유는 억압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핵심적으로는 당시 어떤 그 신흥 그 중산층, 당시 뭐 부르주아지 계급의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봉건제로부터의 어떤 정치적 자유의 획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형태로 제시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정하영 교수의 얘기처럼 이 자유주의란 개념은 봉건제에 대한 저항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라면 미국은 봉건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정하영 교수는 바로 여기에서 그 미국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독특성이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미국 정치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가장 어떤 훌륭한 관찰자로 여겨지고 있는 그 19세기 이제 프랑스 정치 철학자
네.
알렉스 토크빌이 이제 바로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이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외의 다른 모든 땅에서는 유럽도 그렇고 나중에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자유 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엄청난 투쟁, 갈등을 겪어서야 됐는데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구체제 혹은 봉건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시민혁명들이 필요했었는데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또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는데 말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식민지 하면 떠올리는 19세기, 20세기의 그 제국주의 식민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받은 식민지였다고 정하영 교수는 설명했는데요. 영국이 조세 문제로 식민지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독립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정하영 교수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다른 나라와는 또 틀리게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 온전히 누리고 있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역설적인데 대단히 보수적인 혁명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은 이제 그 봉건제가 부재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내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시민혁명 이후에 이 봉건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저 이제 그 밑에서는 노동자 농문 혹은 프롤레타리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종의 어떤 넓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오로지 미국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 단일의 계급만 존재한 사회였거든요. 미국은 애초에 왕도 없었고 또 프롤레타리아도 없었고 오로지 아메리칸이라는 미국인이라는 중산층의 단일의 계급이 존재했던 사회인데 그 이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신념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자유주의 이외에 어떤 그 보수주의라든가 진보적인 어떤 사회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됐던 거죠. 일종의 절대화된 자유주의, 절대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 미국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한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온전히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노동자 계층, 프롤레타리아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얘기는 바로 복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랑스와 같은 유럽 나라에서는 복지를 강조하는 그런 민주주의로 발전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복지와 같은 결과물보다는 절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정하연 교수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 상당한 어떤 자연 자원, 그 다음에 상당한 어떤 그 신분적, 사회적 어떤 모빌리티, 이동성, 그야말로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동권적인 신분적인 질서도 애초에 없었고, 유럽에서 혹은 어디에서 온 이민들은 미국에 오는 순간은 이제 뭐 전부 새로운 미국인으로 이제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부를 이루든 못하든 성공을 하고 실패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역량에 달린 겁니다. 엄청난 이 기회의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게을러서 부를 이루지 못했다라면은 뭐 철저히 본인의 잘못이지 어떤 제도라든가 체제라든가 뭐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이러한 신념은 사실 지금도 미국인들은 상당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오바마의 어떤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제 상당히 혜택의 대상이 돼야 되는 중산층 같은 경우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신념이 몇 년이 좀 흐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는 이 정치의 장에서 이 정의, 저스티스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뿐이 남는 것이 없죠. 네. 바로 공정한 절차입니다.
절차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공정한 절차라는 것은 그 기회의 균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자, 미국 하면 민주주의, 이 자유주의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미국식 자유주의가 세계에 미친 영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미국 독립혁명은 그 프랑스 혁명보다 몇 년 앞서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혁명은 프랑스 혁명에 일단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이나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 말이죠.
네.
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을 제외하면 당시 유럽의 많은 근대 시민 혁명들이 미국 혁명을 따라하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시 정치학자 정화영 교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정치 무대에 패권 국가로서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많은 식민지 국가들 물론 여기서 이제 남한 대한민국도 포함을 하는데 당장에 어떤 식의 헌법을 받아들이고 어떤 체제를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바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최소한 제도로서는 전 세계의 단일의 모델로서 알려지고 정착이 된 거죠.
용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오늘은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알아봤습니다. 자,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기억할 만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네, 뭐 영국의 존 로크나 그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있지만요. 미국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역시 빼놓을 수 없다고 경희대학교 정하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그 뭐 파미파도를 중에서도 항상 얘기되던 제퍼슨이라든가 그러니까 해밀턴 이 두 명의 이 사상이 약간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의 사상이 현재 미국주의 자유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인물들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네.
이 제퍼슨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이 소박하고 작은 연방정부를 주장했고요. 반대로 해밀턴은 강력하고 능률적인 연방정부를 강조했는데요. 이 제퍼슨의 공화주의와 해밀턴의 연방주의가 계속 대립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점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자유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정하영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체제 하에서도 그 개인의 자유라는 부분은 그 누구도 사실 침탈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개인의 자유라는 부분은.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억압과 각가지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선전, 의식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자유라는 부분보다는 어떤 체제의 안전, 뭐 수령님의 이런 식의 어떤 사상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다 허위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네. 어떠한 체제든 간에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체제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ABC 민주주의 오늘은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89년 2월 4일 오늘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He was unanimously elected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who attended every session, conducted it with honor and integrity. He didn't speak.
1732년 버지니아주의 한 부유한 농장주에서 태어난 조지 워싱턴은 15살 때부터 6년간 토지 측량관으로 일합니다. 워싱턴은 이후 21살 되던 해 버지니아 민병대에 입대하고 그 후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워싱턴은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영국군과의 수차례 격전 끝에 영국군을 항복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워싱턴은 1789년 오늘 미국의 첫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판단력으로 미국의 독립을 성취하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한 조지 워싱턴.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민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2월 4일 오늘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 최고인민위원장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남단의 작은 도시인 얄타에서 회동했습니다.
In February of 1945, Yalta on the Black Sea was the scene of a big free meeting that included Secretary of State.
세 나라 수뇌는 이 얄타 회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와 국제연합 창설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 세 수뇌는 특히 전후 독일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점령하기로 하고 독일 안의 모든 군사시설을 없애는 데 합의합니다. 한국의 38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최초로 논의된 것도 바로 이 얄타 회담에서였습니다. 한편 이들 세 수뇌는 극동 문제에 있어서 비밀 의정서를 채택하는데 그것은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고 그 대가로 연합국은 소련에게 러일 전쟁에서 잃은 영토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회담에 이런 내용이 드러나면서 얄타 협정은 강대국끼리 전후 이익을 챙기는 데 치중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